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짐 라작 총리가 말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오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 측과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외교 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짐 총리는 또 북한 내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은 현재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유엔 직원 2명은 오늘 북한 출국이 허용된 반면 나머지 9명은 평양의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짐 총리는 앞서 어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이날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북한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금지된 화학무기로 살해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툭세리 숨나마니암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은 3주 전부터 쿠알라룸푸르 병원에 안치돼 있는 북한인 사망자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나마니암 장관은 이를 위해 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의 DNA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적어도 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 주도 연합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오늘 시리아 라카 서쪽에 위치한 알마타브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 해병대가 라카 탈환 작전 지원을 위해 시리아 북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해병 포병부대의 이번 파병은 시리아 내 미군 재래식 전력 운영에서 중대한 확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한 결혼식장에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어제 티크리트시 인근 알하자지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직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과거에도 민간인과 보안군을 겨냥해 비슷한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오늘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소수민족과 보안군 간 치열한 전투를 피해 미얀마인 2만여 명이 최근 중국 내 국경 수용소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를 피해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얀마 상업도시 양곤에서 동북쪽으로 800km 떨어진 라우카이 마을에서 중국계 반군이 공격을 가해 약 30명이 살해됐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국경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존 헌츠먼 씨를 러시아 대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언론에 헌츠먼 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헌츠먼 씨는 주중 대사를 맡기 전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서부 유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또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싱가포르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처방약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만나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처방약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날 만난 민주당 일라자이 커밍스 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미국의 뉴욕. 그 수많은 관광 명소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곳은 다름 아닌 세계 경제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동상인데요. 미국인들의 힘과 용기, 또 증권시장의 호황을 상징하는 이 황소상을 만지면 큰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이 황소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곳에 작은 소녀의 동상이 새롭게 세워졌는데요. 작은 체구지만 진취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 이 소녀상은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상에는 여성의 힘을 믿어라, 그녀는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맞서는 여성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녀상이 영구히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당초 일주일간만 설치가 허락됐지만 이 황소상도 원래는 허락 없이 세워졌다가 이 시민들의 요구로 영구 보존되고 있는 만큼 이 소녀상의 모습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프랭키 아발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ll wait for you,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I'll wait for you. Oh, I know we both are young and must wait till school.
아.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엽니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난민 문제, 경제, 안보, 이렇게 각 분야에 안 그래도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연임을 이 모국 폴란드 정부가 반대하면서 이 정상회의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실세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후 6년이 흐른 지금도 현지 주민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되는군요.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을 내보내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영국 이탈 이후에 결속력 약화를 비롯한 후유증을 어떻게 줄일 건지, 이렇게 공식 의제 외에도 논의할 과제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연임을 이 모국 폴란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회의 자체를 거부할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의장 연임 문제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비톨트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새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 투표를 오늘 강행한다면 이 정상회의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면서 의장 투표 절차가 오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미 독일 측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EU 정상회의 첫날 일정인 오늘 이 새 상임의장을 뽑을 예정인데요. 이 도널드 투스크 현 의장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가 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투스크 의장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네. 이 투스크 의장의 모국인 폴란드가 왜 연임을 반대하는 거죠?
예, 투스크 의장이 국제기구 수장답지 않게 이 폴란드 국내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했다는 게 폴란드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하원 460석 가운데 234석을 차지해서 단독 정부를 꾸리는 중인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언론의 취재 활동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추진해온 이 폴란드 정부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해온 투스크 의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겁니다. 이 폴란드 정부는 헌법재판소 권한 제한 입법에 대해서 EU의 제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지난 1월 이 투스크 의장에 대해서 사악함과 우둔함의 상징적인 존재라면서 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차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후보로 폴란드 정부는 야체크 사리우스 볼스키 EU 의회 의원을 추천했는데요. 이 국제기구 수장 자리를 놓고 한 나라에서 후보 두 명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투스크 의장의 연임이 현재 유력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투스크 의장은 임기 중에 그리스 채무 불이행 사태와 영국의 EU 탈퇴, 이 브렉시트,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량 난민이 유입되는 등 이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음에도 이 탁월한 지도력과 조정 관리 능력을 보여줘서 회원국들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나라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투스크 의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표에서 폴란드가 반대하더라도 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한편 오늘 그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새 의장의 선출 문제 말고도 의제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경제와 난민, 안보, 그리고 EU 가입을 희망하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서발칸 지역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같은 공식 의제 외에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어서 유럽 각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 영국의 EU 탈퇴 문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이달 말 EU와 영국 사이의 탈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식 협상이 이달 말에 공식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국이 브렉시트, EU 탈퇴를 공식 통지하면 48시간 내에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으로 시작되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안에 이 50조 발동을 목표로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EU에서 영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탈이 되면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머지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뒤따르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EU 측은 이런 외부의 진단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 나라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파리에서 먼저 만나서 각 나라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EU 정상들이 이 연합에서 이탈하는 나라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EU 정상회의 이후에 오는 25일에 다시 한번 EU 정상들이 모이는데요. EU 설립의 토대가 됐던 지난 1957년 로마 조약 체결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선언문 초안이 유럽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오늘 공개됐는데요. 이 선언문 초안을 보면 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EU 탈퇴 국가는 향후 열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강한 표현을 담아서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번 EU 정상회의 공식 의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경제와 난민, 안보 등을 의제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EU 정상들이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유럽 내 단일 시장 운영 전략을 다시 짜는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 내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고요. 또 난민 의제로 넘어가 보면 지난 2월 3일 몰타에서 진행된 EU 정상회의 중 제기됐던 이 중부 지중해 연안 경로로 유입되는 난민 급증에 대해서 대처하는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의제에서는요, 우크라이나 내전을 둘러싼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비롯한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유럽 내의 각 지역 테러의 대처에 공동 협력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군요.
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구속됐는데요. 연 매출 2,6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유수의 기업인 이 삼성 총수의 재판 진행 상황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들은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 상당 부분이 사건의 핵심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불리한 판단 근거를 예단하도록 적혀 있다고 말했고요. 또한 이 부회장이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이 공소장에 사실처럼 담겨 있어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할 의견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이 혐의 내용은 뭡니까?
예, 특별검사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약 3,730만 달러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최근 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 때문에 관련 사건 때문에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또 관계자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 관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내일 최종 선고할 예정인데요.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흘렀군요.
네, 일본 동북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됐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차근차근 복구되고 있지만 이 원전 사고 처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6년이 지났음에도 이 방사능 유출 지역에 오염된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들이 아직도 줄을 잇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고요. 또 사고 직후에 방사능 영향을 피해서 집을 떠났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귀가 허용됐지만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을은 텅 비었고 또 아이들이 뛰놀던 유치원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이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식품 구입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일본 소비자청이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의 NHK 방송이 이번 사건 이후 후쿠시마 현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간 74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45.1%인 334명이 이 피난 간 지역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제는 한 중학생이 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수기가 아사히신문을 통해 대해서 큰 파장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제공하라고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위키리크스가 미 중앙정보국 사이버 공격 관련 문건이라면서 이 문서 수천 건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또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이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그리고 이 데이나 본테 법무부 부장관 대행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과 선거운동 본부가 있었던 이 트럼프 타워 건물을 도청했다면 아니면 또 도청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도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요.
예.
아, 이런 도청을 승인하는 법원의 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영장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레이엄 의원은 법무부가 사실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면서 만약 협조를 거부한다면 이 코미 국장 등을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미 국장이 부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코미 국장은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그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이 공개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길 꺼리고 있다는 게 이 언론 보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사 대상이 누군가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대상이 되나요?
아, 네, 이와 관련해서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도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자, 지난 주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을 도청했다 이런 주장을 올렸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내놓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CNN 방송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조차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바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이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감춘 일로 결국 이 사퇴까지 했고요.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 대선 기간에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퇴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런 러시아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트리려는 노력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 문건이라면서 수천 건의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연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CIA와 협조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위키리크스가 폭로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IA는 또 위키리크스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문건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CIA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비난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CIA 문건 공개 사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 화요일 위키리크스가 CIA 사이버 정보센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서 이 문서 8,700여 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문서가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CIA는 이들 문서의 진위에 대한 이 사실 확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과 전직 CIA 요원들은 대부분 문서가 진짜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죠.
예. 자, 위키리크스가 이 CIA에서 나왔다면서 폭로한 이번 문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CIA의 사이버 첩보 활동과 관련해서 그 규모와 범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 한 예로 CIA가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계, 삼성의 스마트 TV 등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해킹을 당한 사람도 있는 건가요?
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CIA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하지만 이 현행법은 미국 국내에서만 적용되고요. 이 외국에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해킹에 사용되는 사이버 무기가 매우 비싸고 또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IA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위킬리크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미국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위킬리크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위키리크스는 2006년 줄리안 어산지가 설립한 폭로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 누구나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위키와 비밀을 누설한다는 뜻의 리크스를 합친 이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명의 정보원이나 이 자체적으로 알아낸 정부나 기업의 이 정보 또는 기밀 자료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한 내용도 이 위킬리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건의 비밀 정보를 폭로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립자 어산지는 지난 2010년 4월 미 공군과 관련한 비디오 파일을 공개한 이후 이 미국의 외교 문건 등을 폭로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스웨덴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어산지는 2012년부터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설 것을 우려해서 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키리크스의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위키리크스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CIA의 전반적인 해킹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CIA가 사이버 무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번 폭로가 CIA의 이 사이버 역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전직 CIA 요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업체 대표인 알렉스 맥조지 씨는 문서의 일관성을 볼 때 조작된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CIA의 고급 사이버 역량의 전반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CIA 내부 인사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내부적으로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즉각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주장대로 CIA가 해킹 무기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는지 또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국민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정보위원회에서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문건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문제를 매우 강경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만 9천 명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만 1천 명이 넘었는데요. 전달에 비교하면 40%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불법 이민 단속과 저지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에 이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켈리 장관은 행정부의 조처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네, 뭐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대체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겨울철에 그 수가 좀 줄어들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켈리 장관은 하지만 이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최근 수수료를 크게 올린 점을 들었는데요. 최소 이 3,5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1인당.
예.
그리고 또 이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 요구하는 등 이 수수료가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실제로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멕시코가 건설 비용을 대게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얘기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미국 납세자들이 내고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 멕시코에게 돌려받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비용 마련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예산을 돌려서 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이 해안경비대의 예산의 14%, 교통안전청과 재난관리청의 예산을 각각 11% 삭감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3,200km 길이의 이 장벽을 건설하는데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을 했지만 국토안보부는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의 노래입니다. Lawyers, 화려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자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I've never seen a diamond in the flesh. I cut my teeth on wedding rings in the movies, and I'm not proud of my address in a torn up town, no postcode envy. But every song's like gold teeth, gray goose dripping in the bathroom, bloodstains, ball gowns, trash in the hotel room. We don't care, we're driving Cadillacs in our dreams. But everybody's like crystal, Maybach, diamonds on your timepiece, jet planes, islands, tigers on a gold leash. We don't care, we aren't caught up in your love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s, royals. It's a run in our blood. That kind of luck's just ain't for us. We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ruler. Friends in the eye, we've cracked the code. We count our dollars on the train to the party, and everyone who knows us knows that we're fine with this. We didn't come for money. But every song's like gold teeth, gray goose dripping in the bathroom, bloodstains, ball gowns, trash in the hotel room. We don't care, driving Cadillacs in our dreams. But everybody's like crystal, Maybach, diamonds on your timepiece, jet planes, islands, tigers on a gold leash. We don't care, we aren't caught up in your love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s, royals. It's a run in our blood. That kind of luck's just ain't for us. We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ruler. Oh.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과 제조 분야에서 일자리 4만 5천 개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직접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현 국무장관은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엑손모빌이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 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 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손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의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손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 산업의 중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에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 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록펠러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슨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런스트락이 부른 Paint My Love, 내 사랑에 아름다운 색을 입혀주세요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my youngest years till this moment here I've never seen such a lovely queen from the skies above to the deepest lo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3월 9일 오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세뮤엘 바보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바버는 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14살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대학에 진학해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바버는 이후 1936년 20세기 최대의 명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를 발표합니다. 무겁게 누리내리는 정숙함과 경건함을 자아내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플래툰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바버는 이 밖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2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을 포함해 수십 개의 곡을 작곡합니다. 바버는 이후 1958년과 1963년 각각 오페라 베네사와 피아노와 협주곡 1번으로 두 차례에 걸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바버는 현재까지 20세기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59년 3월 9일 오늘.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다리, 오뚝한 코와 커다란 눈이 마치 숙녀같이 예쁜 바비 인형이 미국 뉴욕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On March 9th, 1959, at an American International Toy Fair, Barbie was unveiled to the world wearing her famous black and white striped bathing suit.
당시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인형은 종이 인형이거나 갓난아기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른처럼 예쁘고 날씬한 몸매의 바비 인형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비 인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 장난감 회사인 마텔사의 창업자 루스와 엘리어트 핸들러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집에서 예쁜 숙녀 모양의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딸에게 종이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한 숙녀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바비 인형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비 인형은 이후 1976년 100년 뒤 공개될 타임캡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바비 인형은 현재까지 10억 개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1초에 2개꼴로 팔리는 등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